오늘 이 밤 우리 나오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허락하실 것이며 하나님과 특별한 우리의 마음의 사랑이 첫사랑이 회복되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6장은 마태복음에 있어서 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능선을 넘어간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장입니다. 이 장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메시아임을 알게 됨으로써 그 십자가 사역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리는 그러한 사역을 시작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실은 좀 먼 지방으로 이동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방으로 이동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그곳에서 한 4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지금으로 가도 꽤 먼 거리죠. 그 꽤 먼 거리를 40km를 예수님께서 도보로 이동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에 도착하셔서 우리가 잘 아는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을 하죠. 그런데 이 도시로 간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길 소망합니다. 이 도시는 사실은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도시입니다. 그리고 황제의 신전이 있었고 여러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신전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판신이 있었고 또 굉장히 그 우상 숭배가 엄청나게 활성화되어 있던 곳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곳을 의도적으로 방문하셨습니다. 누구와 함께요? 제자들과 함께. 여행의 이유라는 책에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행을 떠나는 이유에 대해서. 여행을 떠나는 이유는 일상의 상처를 벗어나기 위함이라고 하는 제목을 읽어봤는데요. 그것이 무슨 말이냐면 일상 가운데는 나도 모르게 일상 가운데 나의 삶의 상처의 흔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방에서 울었던 상처의 흔적. 예를 들면 누군가 가족끼리 다툼이 있었던 그 흔적. 그 흔적을 벗어나기 위해서 여행을 떠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와 반대로 행하십니다. 어떻게 행하시냐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의 아픔에 있는 곳으로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가 가득했던 그곳에 가셔서 질문을 하시는 거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는 이것에 대한 대답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본문 말씀을 볼 때 여기서 한번 이렇게 고백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두 번 더 받으십니다. 언제 받으시냐? 마태복음 14장에서 한 번 더 받으십니다. 그 배경이 어떠한 배경이냐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갈릴리 지방에서 열심히 하셨습니다. 열심히 하시고 그 제자들을 먼저 보내십니다. 제자들을 배를 띄워서 먼저 보내시고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를 계속 하십니다. 그 본문에서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 강을 걸어오십니다. 강을 뚜벅뚜벅 걸어오니 베드로가 너무 놀랬겠죠. 당연히. 그리고 베드로는 주님이시거든 나를 이곳에 오게 하소서라는 말을 통해서 다시 강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베드로가 발을 빠지죠. 그리고 빠지고 너무 당황해서 다시 건져주소서 하고 다시 주님과 배로 함께 돌아가게 됩니다. 이것을 볼 때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하냐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로서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고백과 이 고백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살아계신이라는 그것이 문장이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차차 비밀이 담겨 있고요. 두 번째로 이 고백이 언제 나오냐면 마태복음 27장에서 나옵니다. 마태복음 27장은 어떤 본문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죽으신 장면에서 희장이 갈라지시면서 백부장들이 하는 고백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이 고백이 나올 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이러한 표현을 쓸 수 있지만 신현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자기 백성에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을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중에 이 예배를 드릴 때 바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 임재하시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반응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마음들이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고백을 통해서 이 고백은 무엇이냐면 자신이 이 고백 때문에 사실은 끝까지 예수님께서는 위험에 처하시고 논쟁하시고 변론하시고 싸우시고 사실 이 한 문장 때문에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시기도 합니다. 사단에게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곳에 뛰어내리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이러한 고백들을 계속해서 하죠. 그리고 이 정체성 때문에 우리가 잘 알듯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그럼 저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네,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저 질문하지 않고 제가 다 하도록 혼자서 다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네. 감사합니다. 저의 정체성은 목사입니다. 집에서의 저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아빠일까요? 남편일까요? 전 집에서도 목사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그 집 청소하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청소를 안 해도 괜찮게 살 수 있는 사람인데 저는 특별히 그 아내가 집을 떠났을 때 청소를 합니다. 아내가 집을 떠났을 때 청소하는 것이 마음이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무엇인가 청소를 해도 어떤 제자리로 돌아가야 된다는 그런 본능도 없고 뭔가 내가 놓는 것이 다 그곳이 정답인 것 같고 이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저 아내가 없을 때 집을 청소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제 책상 서랍을 정리하다 보면 제 독특한 것들이 많이 발견됩니다. 어떠한 것들이 발견되냐면 아내가 쓰다만 편지들이 참 많이 발견됩니다. 보통 제가 생각하기엔 쓰다만 편지는 이렇게 다 버릴 것 같은데 그것도 차곡차곡 모아두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한테 쓴 편지들이 많이 모아져 있습니다. 보면 뭐 거기서는 오빠라고 합니다. 오빠 오빠라고도만 안 하고 아무튼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호칭을 불러가면서 합니다. 여러 가지 편지를 뒤져보다 보면 굉장히 낯선 편지가 나옵니다. 분명 여기서 오빠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오빠가 저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누구지 여기서 말하는 오빠는? 나랑 갔던 곳이 아닌데 나랑 갔던 곳 누구지? 뭐지? 그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종종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결혼하기 전에 다 정리하고 오라고. 그런데 굉장한 그래서 뭐 여기서 말하는 오빠는 누구지? 나랑 간 적이 없는데 계속해서 이런 의문을 가지고 아내가 돌아오면 이것에 대해서 물어보곤 합니다. 뭐냐고 이러면 추억이라고 그냥 추억이라고. 네, 그래서 제가 그 편지 글 내용을 읽어보면 참 청춘이다 청춘 이러면서 멋지다 이렇게 하면서 제가 혼자서 멋지다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럼 보기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래서 아내가 딱 돌아오면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집에서도 앞으로 오빠라고 부르지 말라고 목사라고 부르라고. 목사님 오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내 보고 그 아내가 제가 집에 오면 가끔씩 목사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저도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냥 저도 밖에서도 목사고 집에서도 목사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제 정체성이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목사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볼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주는 예수님께서 고백한 것이 아니죠.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서이다. 이 고백이 어떠한 고백이냐면 이 고백은 사실 예수님의 정체성과 중요한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예수님은 이 정체성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 하시고 이것 때문에 십자가로 가는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사실 이 고백만 아니었다면 예수님은 사실 이 땅 가운데서 계속해서 살아나가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고백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냐면 죽음을 맞이하셨죠. 바로 이 정체성의 사명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에 우리의 갈 사명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그리스도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정체성 가운데 내가 가야 될 방향성이 그대로 담겨 있는 것이죠. 그곳에 사랑이 바로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앨리스 혹시 이상한 나라 앨리스라는 이야기를 아시나요? 거기서 앨리스가 고양이를 만나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알려줘. 너의 목적지가 어디야? 목적지는 어디로 없어. 네가 가고 싶은 곳을 내가 갈 거야. 그러면 너는 방향이 필요 없어. 너가 언젠가 너가 원하는 곳에 그대로 닿을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목적지가 어딘지 분명히 알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지가 때로는 방황할 수 있고 때로는 내 길이 어둡고 침체될 수 있고 보이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 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걸어가는 그 길 자체가 바로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될지 안 될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지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지 어떻게 될지는 그것은 모르지만 내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함께 걸어가고 있는 이 길 자체가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어디서 하느냐면 바로 이방 신전과 황제 숭배가 가득했던 그 도시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랜트 오스본이라는 학자는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 선교를 염두에 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셔서 이 고백을 하게 하신 것은 바로 이방 땅에도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암시하시고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의 그 사명의 방향성을 곳곳에 복음서에다 숨겨두셨습니다. 숨겨두셨을 뿐만 아니라 알게 하셨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아가는 방향이 그 지상에서의 사역이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대하셨던 그 긍휼의 마음이 우리를 대하셨던 마음이며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그 자세와 태도가 바로 우리를 향한 그 모든 사역의 중심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 그리스도 알아갈 때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이야기인지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정체성에서 시작하여서 그분은 그 사명을 이루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바로 돌아가신 그분이 그리고 부활하신 그분이 바로 우리 구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 본문을 볼 때 학자들은 이 글을 인용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한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앞에 말씀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고백에서 뒷부분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이 본문의 배경은 어떠한 배경이냐면 바로 이런 배경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차이가 있죠. 여기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되어 있고 베드로가 고백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이야기인가 하면 바로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을 회복시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백은 어떠한 고백을 담고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세우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동체에 대한 비전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살아있는 이 빠졌다고 했잖아요. 다른 본문에서는. 이 살아있는 이 빠진 이유는 살아있는에 대한 표현은 신약성경에서 주로 하나님이 공동체를 만드실 때 그리고 구약성경에서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만드실 때를 암시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백 속에 담긴 내용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통하여서 바로 어떠한 것을 하시냐면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바로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이야기죠. 그럼 공동체를 생각하면 어떠십니까? 답답하십니까? 공동체 생각하시면 마음이 아프십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줄 압니다. 특별히 그 개인주의가 발달하면서 이 공동체주의적인 신앙이 굉장히 외면당하고 있죠. 외면당하고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별로 깊이 연연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이렇게 여기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집에 돌아가면 그것이면 다 됐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부르셨을까요? 고립의 시대라는 책에서 이렇게 충격적인 글들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시대를 초연결 시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SNS가 발달하면서 언제 어디서든지 내가 원하는 컨텐츠를 올려서 그것에 대한 반응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죠. 그 확인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고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이 받고 있는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것이 발달하더라도 사람들의 외로움은 더 증가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무리 발달하더라도 사람의 외로움을 견디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우리가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봤습니다. 어떤 내용을 봤냐면 외국의 사례입니다. 외국의 사례인데 너무 외로워서 그들이 너무 외로워서 말할 사람이 없어서 차라리 감옥에 나가는 게 낫다. 감옥에 가면 옆방에 그 슬기로운 감방생활처럼 뭔가 이야기도 하고 옆에 있는 사람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것이 차라리 외로움을 극복하는 데 더 현명한 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그것은 사실 우리가 친밀함을 향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창조된 것이 혼자서 무엇인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창조되었을 때부터 관계적으로 우리가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관계 가운데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고백을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로서이다 이 고백 속에서 무엇을 담고 있냐면 내가 바로 너희가 기다리던 메시아이다. 라는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어떠한 것을 말하냐면 내가 바로 그이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왕으로 오신 분이 왕으로 오셨으면 멋지게 오셨어야 되고 권위가 있어야 되시고 무엇인가 이것을 다 이룰 수 있는 분으로 오셔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오냐면 섬김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지 못하고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분이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섬김으로서 통치하는 분으로 오셨기 때문이죠. 그분은 약해지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약해지기로 결정하셔서 그분이 오늘 이곳 가운데 오셔서 약해짐으로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방식을 선택하셨죠. 그렇다면 우리가 왜 공동체를 어려워하냐면 사실은 우리 안에 지독한 자기중심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자기중심적인 사람과 대화를 해보셨나요?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의 대화의 특징은 어떠한 것인지 아십니까? 자신의 이야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무엇인가 말하면 그게 아니고 내 말을 들어봐. 여러분 지옥의 특징은 바로 자기중심성입니다.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들 중에 가장 큰 것은 자기중심성입니다. 무엇인가 대화가 되지 않죠. 자기중심적인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우리가 계속해서 대화가 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뭔가 이야기를 할 때마다 내 이야기가 튕겨나가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죠. 그러면 사실 사람은 외면당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공동체에 대한 기쁨을 느끼지 못합니다. 근데 이와 반대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경청하시는 분과 이야기를 해보셨습니까? 그럼 그분과 이야기하는 것이 즐거울 것입니다. 그분에게 내 마음을 털어놓는 것은 기쁘고 감사한 일일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즐거운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 용서를 받아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가 다시 이제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는 행위와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천국의 일종의 천국의 맛을 보여주기 위해서 공동체라는 것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랑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사람이 아니다. 사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사랑으로 부르심을 받고 사랑으로 대하도록 우리 가운데 초청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혹시 샤르트르의 다친방이라는 희곡을 아십니까? 네, 이 희곡은 세 명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세 명의 주인공은 각자의 죄로 인해서 다친방이라는 곳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옥의 이미지를 그리고 있는데 사실은 큰 지옥의 이미지가 어떠하냐면 불이 있거나 무슨 우리가 상상하는 듯 뭐 삼지창을 들고 있는 악마가 나타나서 푹푹 찌르거나 하는 그런 이미지가 아닙니다. 어떠한 이미지냐면 그냥 그 세 명이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입니다. 대화가 전혀 되지 않고 내가 이해받지 못하고 소통받지 못한다는 그러한 느낌으로 계속해서 그 자리에 있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같이 있는 것이 너무 불편해지는 거죠.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것 같습니다. 누군가 같이 있으면 불편해지는 그 자리. 내가 수용받지 못하고 내가 한 공동체로 들어가지 못하는 그 자리에서 그 세 명이 계속해서 그 다친방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표현이 나오죠. 타인은 지옥이다. 그럼 그 중심성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밖에 모르도록 지금 마음이 구부러져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성이라는 것이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마음이 구부러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구부러졌냐면 바로 자신 안으로 끊임없이 구부러진 것이죠. 이 구부러진 마음이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큰 죄악성 중 하나입니다. 죄성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기보다 섬기기보다는 무엇을 좋아하냐면 내 자신을 섬기는 것을 훨씬 더 좋아합니다. 그리고 내 중심적으로 내가 이 땅에서 왕이 되고 싶은 것을 훨씬 더 좋아하고 사랑하죠. 이것이 죄의 본질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타파하시고 깨시고 어떠한 것을 이루시려면 살아있는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만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동체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곳 가운데서 물론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겠지만 우리가 서로에 있는 진에서나 또 다양한 교제 가운데 참된 기쁨이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고 또한 그것을 향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 이것을 고백함으로도 우리가 참 쉽지 않은데 사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음부의 권세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읽어보면 음부의 권세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구약을 볼 때 스월 죽은 자들이 갇힌 곳이라고 보는 그러한 견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에서도 등장합니다. 대적의 문, 지옥의 문이라고도 등장하죠. 교회를 대적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대적하는 제자들이 있겠죠. 그리고 이것은 악의 어떤 우리를 대적한 악의 총 상징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들이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들이 하는 것은 주가 그리스도임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가 그리스도이시면 교회에서 다른 것 다 선포돼도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 이것이 선포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한 책에서 읽었던 그 충격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사단이 도시를 완전히 지배하면 어떠한 모습일까요? 여러분들이 상상하면 어떠한 모습이 될까요?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붐빌 것이다. 찬양도 들릴 것이다. 사역이 활발할 것이다. 그러나 그곳에 그리스도가 선포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그곳이 어떠한 것이냐면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가 되는 것이죠. 사실은 그것은 우리의 핵심이 빠진 가시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를 알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고백했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다는 것은 어떠한 것이냐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의 삶을 따라가도록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저는 얼마 전에 그 교회에서 이렇게 또 감사하게 또 기회를 주셔서 그 이스라엘 성지를 다녀왔습니다. 이스라엘 성지를 다녀왔는데 저는 이제 두 번째 방문하는 겁니다. 두 번째 방문하는 건데 제 마음속에 가장 깊이 기억에 남는 장소는 어디냐면 홀로코스터 추모관이 있습니다. 홀로코스터 추모관이 있는데 그 추모관에 가면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이 겪었던 어려움들이 다 이렇게 역사별로 연도별로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정리가 되어 있어서 그것을 보면 마음이 참 어렵습니다. 이게 적나라하게 다 공개합니다. 그때 있었던 그런 시신을 정리했던 방법들, 고문했던 방법들, 이런 것들을 다 보면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고백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제가 가장 의미 있게 봤던 거는 그래도 이러한 섹션이 있습니다. 어디 섹션이냐면 의로운 이방인들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웠던 시기에 유대인들을 구해줬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뭐 신들러 리스트 영화에서 나왔던 그런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도움을 주었던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이 나치즘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1930년도에 독일이 1차 대전에 패전함으로써 이 히틀러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히틀러가 등장해서 그 독일의 패전국으로서 막대한 배상금을 치르니까 다시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구호를 외칩니다. 그리고 게르만 민족주의의 우월성을 주장하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현혹되어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 교회였던 루터 교회가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맞는 신학을 제공한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제공하게 돼서 우리가 잘 알듯이 독일 교회가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그것을 보고 반대라고 외쳤던 세력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고백 교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목사님인 디트로이트 보네퍼 목사님이 이곳에 소속되어 있었죠. 무엇이냐면 그들 가운데 사실 독일이 질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독일이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너무나 강하게 다가와서 음부의 권세가 그들을 지독하게 눌렀을 때 교회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역할은 미미한 것처럼 보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들, 바로 남겨두신 자들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백교회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일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가 쓰러지는 것처럼 보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곳 가운데서 계속해서 일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상황을 볼 때 기독교가 욕을 먹고 또 교회가 욕을 많이 먹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망을 둘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 본문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책을 한번 펴시고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그리고 우리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교회가 공경을 당하고 있고 성도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도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주님의 교회라고 이야기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교회도 아니고 누구의 교회도 아니고 바로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이죠. 성경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아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의 몸이 되었느니라. 그리고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우리가 성도가 되고 교회로 온 이상 우리는 그분의 몸입니다. 그러면 그분은 그분의 몸을 치료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면 상처받은 사람들은 상처받은 것을 치료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가장 큰 감정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궁휼을 입으셨습니다. 그분이 궁휼로 살갗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아픈 자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치료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그분의 몸을 치료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상처가 있습니까?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아픔이 있습니까? 우리가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그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그분의 몸을 치료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구주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몸을 자신의 몸처럼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 몸을 치료하기에 주저함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그 몸을 치료할 때 그분은 그것으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우리 구주께서 언제 영광을 받으시냐면 우리가 잘 기억하고 생각해야 될 것은 자신의 몸을 치료할 때, 우리가 자신의 몸을 맡길 때 어떠한 감정이 드냐면 마치 자녀들이 우리에게 달려오는 것 같은,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달려와서 나 좀 도와주세요. 내가 아파요.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럼 어떠한 마음이 듭니까? 기꺼이 도와주고 싶은 마음과 감정이 생깁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대할 때 나 자신의 몸처럼 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십니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선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늘 이 밤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함께 그분 앞에 경배해 드리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할 때는 우리 찬양을 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우리가 이 시간에 고백할 때 우리가 나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게 소망한다면서 이 시간 이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계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고백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르지 않을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상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여러분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고백드렸던 것처럼 주님께서 살아서 이곳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나의 몸이라고 부르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즐거이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의 몸이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그분이 오늘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주님 품에 안아주실 것입니다. 우리 구주께서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방금 드렸던 이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나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의미를 의지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이것을 놓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